주일학교 역사를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8세기부터 영국의 레이크스에서 시작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서 꽃피운 부흥운동과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문명을 깨치는 사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한국까지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이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를 그냥 단칼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저희는 오후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토요일 날 또 한 번 더 합니다.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일학교를 세 번을 하는 셈이에요, 일주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방을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다우리 교회 와가지고 네가 힘든 게 뭐냐? 물었습니다. 근데 힘든 거 얘기하라 했더니 이 친구는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더니 설교 요약하는 게 힘들대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 저희의 설교를 그냥 허투루 못 듣게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예배에 집중하도록 요약을 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말로 정리를 해서 A4지 반장 정도를 요약해서 내라.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합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만 시키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도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집 아이 중에 한 명은 설교 요약을 하기 위해서 제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는대요. 그러니까 설교 요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네다섯 시간 걸린대요. 제가 입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고 또 옮겨 적는데 깨끗하게 쓴다고 글씨 연습 지금 뭐 글씨 왜 이렇게 잘 쓰냐 했는데 진짜 안 나다를까 잘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옮겨 적는 거예요. 글씨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4,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동생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설교 요약하는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데 좀 못해도 괜찮아 제가 이제 격려를 하고 왔는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면 와서 좋아진 게 뭐냐 좋아진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교회 와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배우냐? 그랬더니 설교 하면서 배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교리학교 하면서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전에는 제가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대교회부터 제가 요즘 종교교회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은 네덜란드 종교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감수님 뭐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또 역사를 강의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 거죠. 뭐 아무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를 많이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합니다. 오전에 배웠다라는 거는 이제 교회 역사 이야기도 배웠고 그리고 설교 들었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학교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직 지역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20억이나 되는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옮겨가는데 이 교회를 팔고 향상 교회라는 건데 팔고 저쪽에 가서 지은 건물 값도 주고. 땅값도 주고 해서 갚고 이거가 25억에 샀는데 지금 120억으로 올랐는데 95억 정도 남는 거를 일부 빚 갚고 나머지는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그 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전에 KBS에 막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손석희의 뭐 아침마당인가 아침마당이 아닌가 뭐죠.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 하여튼 뭐,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향상교회가 굉장히 그 훌륭한 교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막 더 이제 부흥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건물을 저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저희 한 60여 명 모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판도 없고. 그 지역교회, 뭐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있는 걸 알고, 뭐 아름아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의 주일학교, 뭐 학생들, 뭐 주일학생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아, 제 지역의 자리를 잡으면 그 일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형태의 이거를 당장 잘 활용해 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바라기는 네 가지 영역에서 제대로 다 균형 잡히게 교육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저는 믿는데, 아직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기까지는 너무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만 하더라도 제 마음에 들게 못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의 주일학교 상황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북치면 몰려들었습니다. 선물 주면, 연필 주고 공책 주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날 가족끼리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를 믿고 여기에 맡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 한 명, 두 명 낳고 키우는데 그냥 데리고 같이 어디 야외로 가지. 왜 여기 맡기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막 이렇게 옆집에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 뭐 좋다. 이렇게 보냅니다. 교회 가서 뭐 좋은 거 배우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옛날은 그럼 어리숙했느냐? 옛날은 좀 어리숙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뭔가 좋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보냅니다. 예를 들면, 미션스쿨이 대학을 많이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미션스쿨에 보냅니다. 어리숙하죠. 미션스쿨 가서 이제 예수 믿게 될 줄은 모르고. 그렇게 보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숙하게.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굉장히 야싹 바릅니다, 이제. 그래서 어른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어른이 됐기 때문에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강희석 군 사건이 발생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2의 강희석, 제3의 강희석 계속 나올 겁니다. 미션스쿨에서 성경만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미션스쿨에서도 성경을 가르쳐도 돼. 그러나 반드시 대체 과목을 두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미션스쿨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 성경 배우기 싫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뭔가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대체 과목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나 관심 있는 이슬람 과목 하나 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또 여유가 있고 굳이 뭐 교회에 요즘 뭐 이상한 교회도 많고 또 매스컴에 뭐 미국의 어떤 뭐 목사가 또 뭐 성추행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멀리 안 가도 또 여기 주변에도 또 누가 뭐 이런 소식 들으면서요. 교회 안 보내.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고 또 그런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일학교는 불신자들을 불러서 데려다가 전도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 주일학교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주일학교에 소위 세속적인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방법,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정도는 괜찮은데 중고등부만 딱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 여기 어디야? 앞에 나가서 아이들 춤추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가사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양새는 저기 어디 뭐 토요일 날 TV에 나오는 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부르는 멜로디도 그렇고 그 몸짓도 그렇고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자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나누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화를 세속 문화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밖에서 부르는 멜로디와 노래들을 들어도 교회의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반대로 밖에서 놀던 애가 밖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똑같은 멜로디가 들리고 똑같은 모양 춤추고 있는데 밖에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놀던 때, 그 잘 놀던 때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TV를 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히프를 옆으로 흔들면서 S라인을 만들며 춤추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 춤추는 걸 생각할까요?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봐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당하는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건 복음이거든요. 교회에 왜 오겠냐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부정한 그런 동기로 많이 왔어요. 여자 사귀려고 오고, 그리고 뭐 교회 가면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교회 가면 뭐 기타를 배울 수 있다. 뭐 기타 이런 동기로 왔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갈수록 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래야만 선교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요, 왜 세상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 교회가 흉내내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한마디로 저급한 문화를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복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그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정말 다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다우리 교회라는 의미가 그럽니다. 다우리, 교회 다우리. 교회가 교회 다우리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싸고 있는 그 포장지만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장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나라 꽃 이렇게 선물해서 제가 받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포장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제 느낌이 우와 너무너무 포장 예쁘다 이렇게 되지 꽃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포장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 가보면요 꽃 사잖아요. 포장 기술은 엉망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줍니다. 대신 꽃이 빛나지. 꽃이 빛나지.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방법 그리고 세례를 주는 방법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도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중에 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선교사도 결국은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녀봐야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감으로서라는 이 방식이 바로 주일학교가 가진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초기에 주일학교가 이 복음 전파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미국의 주일학교 역사를 다 살폈습니다. 큰 작은 학교, The Big Little School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일학교가 작지만 정말 큰 학교다. 아마 이런 이제 역설적인 제목인데 주일학교가 했던 역할이 그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 정말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작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생겨난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바빠지고 어려워질 때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 와서 올라온 사람들이 공장으로 투입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버려지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이들이 빈곤이 또 빈곤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선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스 드볼레는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더 이제 가담하면서 주일학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로 시작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산업혁명이 지나고 미국이 이제 독립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면서 1850년 공립학교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공립학교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교회가 글자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일 교재가 생기고 나중에 계단 공가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가 미국의 부흥운동과 맞물려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팽창합니다. 평신도 운동으로. 굉장했죠.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초기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주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선상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졌던 그 복음 전파의 그 역할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 이걸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미래가 곧 교회의 미래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기도하고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시나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자부심을 가지심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셔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주중에 몇 번이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제가 도전합니다. 저는 테크닉을 가르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그 은혜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정직한 교사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선생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선생된 자가 더 많이 벌받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신앙인들은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잖아요. 그 가르치는 자리예요. 선생 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선생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선생 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내가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가르치시겠습니까? 적어도 교사가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묻는데 모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라고 태박을 준다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모르겠구나. 내가 목사님께 물어서 답해줄게.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실력 없어. 라고 무시할까요? 자격 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 이 선생님에게 안 배울래. 라고 하고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만큼 내가 배운 만큼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많이 알고 잘 알고 가르치면 더 좋겠지만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창피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물어볼게. 아빠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물어볼게.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면서 저것만큼 아는 것처럼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서 나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요, 정말 나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치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가르침이,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그만큼 학생이 불행해질 겁니다.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리주의자적인 그런 관점, 그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보통 우리 교회 같으면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럴 겁니다. 오늘 그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 반의 부모님으로부터 감사의 얘기를 들었거나 또는 감사의 편지를 받았거나 또는 선물을 받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두 분 손 드시네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못 받았단 말입니까? 아니. 야, 이건 안 되는데요. 예? 못 받은 게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안 준 사람들이 문제죠. 학교 선생님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뭔가 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아무 감사의 표시다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지만 집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반드시 스승이 날 때 그리고 또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몇 번 되는 거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네. 매번 절기마다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스승의 날, 그리고 성탄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편지 정도 썼습니다. 편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편지 가지고 안 돼요. 뭔가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제대로 잘 되면 결국은 그게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자녀가 유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을 좀 받고 그리고 목사님 계획으로는 이거 마치고 이제 밑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더 못다한 뭐 질문들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요. 저에게 두 시간을 주십시오.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일단 읽어보시고요.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일단 기독교 학교에 보낼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했는데 안 보내면 학교 경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회도 자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들 교육을 매주 했습니다. 학교 세우고 나서도. 그래서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 학교 좋다라고 해서 옵니다. 그래서 샘물기독학교에 오는 부모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세속적인 그런 동기로 보내는 학교 개념하고는 너무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분들이라서 정말 믿을만한 분들이고 그 학생들은 제가 정말 니네들 복받았다 이놈들. 지나다닐다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보내면 과외 못하게 하죠. 영수국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하면 들키면 퇴학입니다. 들키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금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부모들 교육받아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체벌할 수 있다. 서약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훈련을 미리 잘 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처벌합니다. 제가 한번 처벌했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집에서 하도록 하지.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데,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커리큘럼은요, 샘물기독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재는 여러 것을 활용해서 사용했는데, 저는 제 책에서는 일반 7차 또는 8차, 8차는 아직 아니죠. 7차, 7.5차 교육과정을 써도 된다. 그러나 그거를 교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낼 능력을 교사에게 길러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우는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얼마든지 우리 개발되어 있는 한국어를 쓸 수 있되 그것을 해석 가르쳐야 된다. 역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교사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추구납니다. 교사들. 그리고 월급은 가능하면 공립학교 수준으로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 수준은 교사 월급이 박합니다. 거의 교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그 동기 유발이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일산에도 뭐 몇몇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 처음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던 광성 드림학교. 지금은 사립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학교 처음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도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약간 하여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또 혹시 네. 글쎄요. 뭐 저희 지역에 비슷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그분은 분당에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고 또 최근에는 서울에 사시다가 분당 저희 용인으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서로 스위치된 경우인데 그 외에는 서울에서 오는 청년이 하나 있긴 하네요. 그 외에는 다 비슷하게 중간 그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뭐 배울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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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또 두 번째 되어 있으니까. 사회행정.
근데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 어렵기도 하고, 이게 좋은 질문일수록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좋은 질문은 언제든지 이제 제가 미비하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제 질문할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참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뭐였냐 하면 뒤에 계시는 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혹시 다 들으셨나요, 뒤에? 아, 들렸어요? 아, 그럼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가끔씩 질문하면 뒤에 안 들려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독교 학교도 없고, 홈스쿨링 할 상황도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매일. 온 가족이.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온 사실에 대해서 걸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엄마? 이게 돼야 그래 엄마 생각에는 목사님한테 우리 설교를 들었지 이 말씀에 비추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 가정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예배라는 개념을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 시간 그냥 푹 지냈다 15분 끝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애하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즐겨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정예배를 활용해라.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건 개인 경건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라고 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반드시 가져라. 저희 나홀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난하면서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림으로 근데 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들어있으니 그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남이 안 보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했더니 우리 아이들은 순진해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기도 제목들을 적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순진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거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게 될 때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보내도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주일 학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지면 이게 소화를 해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거를 소화해나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은 세상적인 지식을 쓸어 담기에도 그게 뭐 쓰레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좋도록 하기 위한 걸로 막 지금 집어넣고 있고 스펙도 쌓아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수도 배우고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아 이건 하지 말자. 왜 저거 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제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거다라는 그런 여유가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에 잠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잠은 믿음의 잠이. 정말 믿어서 평안한 가운데 오는 잠인 거죠.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잠잘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거죠. 불면증이 왜 생겨요? 걱정이 되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반 학교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저는 홈스쿨링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스쿨링이 가지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다가 다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영역은요. 아, 저희 가정 아까 잠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게임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메이플 스토리 정도는 괜찮다라고. 요즘도 메이플 스토리 하나요? 아, 이제 끝났어요? 그 벌써 몇 년 전 얘기구나. 그 뭐, 서든 어택이라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잔인합니다. 지금도 그거 있나요? 서든 어택? 친구들 해요? 대답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같이 하세요. 할 것 같으면 부모와 같이 하세요. 같이. 왜 같이 하냐면요. 이게 부모 없이 하는 이 짜릿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숨어 사는 그 짜릿함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차라리 같이 하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같이 보라고요. 이상한 장면이 나오도 같이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보면 그거를 즐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같이 보고 아, 아빠 생각에는 이거, 엄마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설득이 됩니다.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뭘 재미있어 하는지 모르는데 막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일단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거 하지 않고 금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주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놀아주는 방식이에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부모가 자식의 수술에 내려가서 희기닥거리면서 놀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역이에요. 뭐 이 정도 되면 뭐 커서 사실 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유치하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뭐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 뭐 4학년 이 정도 되면요. 진짜 그건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문에도 나오지만 스칸디 데디라고 말을 하죠. 아이들하고 같이 수술해서 놀아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사회 영역으로 자꾸만 이제 나가는 이유는 부모가 같이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링 하면서 심심해하지 않냐.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아이가 많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아야 되고 부모가 그만큼 아이들하고 막 같이 있어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단순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놀이미디어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권장희 소장이 하는 그 좋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그분을 초청, 그분도 바빠가지고 뭐 그분 말고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놀이미디어 센터. 이분은 교사였는데 이 영역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독교 학교요. 잘 아세요? 네. 소문이 좋아요? 엘리트 교육.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국제학교도 있죠. 100만 원 넘죠. 독수리 학교도 그렇고 꿈의 학교도 그렇고 네. 반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는 혁신, 저기, 그, 네, 혁신학교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이 뭐냐면, 기독교 학교가 너무 엘리트 위주로 가고 있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정확한 지적이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샘물 기독학교는 타 교회 교인일 경우에 6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샘물 교회 교인이 오면 40만 원 대로 떨어집니다.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입니다. 등록금을 낮추면 교사 월급이 깎입니다. 교사 월급을 올리면 등록금이 올라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영의 그걸 뭐라 그러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또는 60만 원 이상은 이제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안학교가 특히 이제 기독교 학교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도 사실은 돈을 냅니다. 월 40만 원 가까이 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소위 엘리트 학교 말고 엘리트 학교는 훨씬 더 물론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는 정부 지원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는 완전히 지원해주고 호주 반 정도, 캐나다 반 정도, 호주도 상당히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분위기는 안 해주고 있는 분위기와 우리나라 상황은 좀 비슷한데 등록금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학교로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은 학생도 별로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교사 모집도 힘들고 대안학교는 불안하니까 좋은 교사들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건데 저는 엘리트 학교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단 엘리트 학교는 돈이 문제, 돈보다도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뽑는 것이 엘리트 학교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제 귀족 학교인데 귀족 학교가 엘리트 학교는 사실 함께 가는 건데 저는 돈 40만 원을 내고까지 학원 안 보내고 학교를 보낸다면 그건 엘리트 학교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희생을 감내한 오히려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40만 원 정도까지 내면서 이 학교에 보내는 거는 소위 세속적인 동기로 보낸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적으로 학생들을 자르고 뽑고 하는 그런 상황은 사립입니다. 진짜 사립.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면, 되려면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좋은 학생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야 다음에 또 학교를, 학생들이 계속 더 좋은 학생들을 올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저기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한 분만 받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어떤 게? 무용론. 아, 무용론. 예. 네. 네. 저는 주일학교 무용론에 대한 얘기는 처음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일학교가 더 강화되어지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주일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참 불만이 많은 게,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그랜드 스토리라는 아주 소위 좋은 교재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뭐, 백만 부 팔렸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고신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 속내를 이렇게 뒤져보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지난번 예전 그 주일학교 교재가 훨씬 더 충실한 겁니다. 얘는 그림만 많고, 컬러도 많고, 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슨, 뭐, 도입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니까, 한마디로, 담는 그릇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포장을 했는데, 내용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없고, 그냥 재미있게 한 시간, 30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뭐, 적용이라고 해서 많이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시절, 적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가르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근데 애들이 무슨 생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뭐 적용을 많이 시키고 적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전 반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적용시켜봐야 아이들 큐티 훈련 시키고 하는데 큐티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주일학교 교재에도 보면 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뭐 적용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 답은 뻔합니다. 착하게 살아요. 부모님께 순종해요. 선교해요. 전도해요. 끝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말하면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그랜드 스토리는 파이디온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10년 전에 파이디온에서 앞서가면서 만든 소위 교육학적으로 앞서가는 방법을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는데 이제 파이디온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올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이제 그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내용에 있어서 저는 내용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언젠가 제가 계획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충실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왜 이게 필요 없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일학교를 없애다뇨. 이건 뭐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이거를 잘 강화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 현실을 인식해서 제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냐.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디 공중에서 묵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일각의 이제 소위 개혁교회를 또는 개혁교회를 이렇게 그 사랑하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어떤 개혁교회를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에서 7년, 8년 살다 왔습니다. 개혁교회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교회는 그 역사적 상황에서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 모양이 독특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이 개혁신앙을 녹여내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이 시대에 주어진 거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가 우리에게 맡겨진 건데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자체가 복음주의를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무작정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이 주일학교가 준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며 이 의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는 현상교회가 찾아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답을 줄 수 있는 거 저도 자꾸 찾고 있는 입장에 저 식으로 아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어떡하죠? 야, 마지막입니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 부교육자 시절하고 비슷하네요.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 전교회에서 맡았고 또 이게 와서 신청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고 또 이 전교회에서 이제 기도 학교를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전시적으로 좀 많이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주일날 부모들이 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모 교육.
예. 부모 재교육이 없이 수놈의 주일학교 그 한 시간 가지고 아이들 또 아이들이 아침에 되게 피곤해요. 잡니다. 아니면 안 자면 되게 잡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또 많이 회의를 했었고 또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일 세미나를 해주실 때 제일
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 공동체인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설 수 있는지 그것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럼 재교육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그 얘기를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기도했었고 이겨서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모들의 재교육을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요성, 그러니까 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쉬엄화 구절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쉬엄화 구절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인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말을 네 가슴 위에 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게 1차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나는 뭐 좀 시원찮아 나는 이미 가베린 몸이야 너라도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책 안 읽어도 너는 책 열심히 읽어 나는 신앙이 이 정도지만 너는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려면 같이 봐라. 안 보려면 같이 보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은 목사님의 말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정말 적고 또 그래서 요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중심에서 부모가 살아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정말 잘 사겨서 내 것으로 신앙으로 내 신앙의 삶에 원동적으로 삼고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학교를 포기하고 교회로 왔느냐면요. 제가 화요일마다 오전에는 엄마들, 저녁에는 아빠들을 교육했습니다. 제가 6년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제가 무슨 한계를 느끼냐면 교육은 교육이에요. 목사님 얘기하시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뭐 안 하면 그만이야. 은혜를 받고 다행히 동의하고 실천하면 좋은데 안 할 수는 있는 왜냐하면 이건 강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권위가 설교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뭐 강의를 하지만 이건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의인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면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설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스톱하고 목사로서 나는 학교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스톱하고 나온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제가 설교하려고요. 작지만 하나하나 작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성도 한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출발해서 자녀에게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이거 돼야 되겠다. 이거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헛수고다. 라는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교회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적어도 중학교 이상 되면 저는 초등학생도 뭐 참석하라고 보는데 이번에 초등학생들 많이 이미 나와 있는데 저녁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오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 다 같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아이들 그 시간에 안 데리고 나오면 뭐 합니까, 근데? TV 보고 뭐 레고하고 노는 거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영역에서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아까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할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를. 엄마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위임하십시오. 여보, 내가 주중에는 못하니까 당신이 이걸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빠의 권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빠의 책임이 아내에게 위임돼서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주중에 주말에는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빠가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이걸 책임져 나간다는 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이 직무유기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 동안의 강의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될까라도 강의 시원찮아서 만족이 안 됐을 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